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전환점이 있죠.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하지요. 그것은 돌아오는 길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환점에는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에는 주로 고통과 슬픔이 동반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그 슬픔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계기로 유익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과 슬픔의 과정이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타버린 재해에서 불꽃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타버린 재해에서 불꽃으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계속 베드로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베드로의 인생이 그 복음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쩌면 그 실패의 현장, 아픔의 현장, 또 주님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왔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왕성한 이 사도행전 시대에 드디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버린 재에서 불꽃으로. 그의 인생은 어쩌면 타버린 재와 같았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재, 훅 불어버리면 싹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이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 완전히 그 인생을 바꿔가시는 이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새까맣게 타버린 재에서 다시 활활 타는 불꽃으로. 대단히 희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대단히 희망적이지요. 그런데 타버린 재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지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지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무엇이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타버린 죄였다고 할지라도 타버린 죄에서 다시 불꽃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양정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로 다시 불꽃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터닝포인트를 오늘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세 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오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서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터닝포인트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완전히 돌아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돌아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를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떠한 변화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지요. 단순히 우리가 행동적으로 변화한 거, 예를 들어서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고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행동적 변화를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변화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단순한 행동의 변화는 얼마든지 예전의 상태로 쉽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의 변화에만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진정한 변화, 내면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가볍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변화가 뭘까요? 두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의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을 면접할 때는 항상 그걸 물어봅니다.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달라요. 목회의 퀄리티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이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면적 변화 중요한 겁니다. 적절한 예로 얼음 빙산 여러분 아시죠? 얼음 빙산이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물 위에 떠 있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은요. 10%에서 20%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머지 80%에지 90%는 보여지지 않는 물 밑속에 물 아래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물 위에 보여지는 10%, 20%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변했네. 그런데 내면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 밑에 있는 깊은 차원의 영성의 변화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행동적 변화가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얼마든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보여지지 않는 이 내면의 변화, 이 내면의 변화에 우리가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성과 인생관이 바뀌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로 변화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째로 이해가 바뀌죠. 성령이 강하게 내게 역사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또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 성령으로 변화를 경험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면 반드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진정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한 변화 얘기할 때 정체성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 Transformation of self ident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성령 체험하고 막 사람들이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막 변화가 막 아주 어쩔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이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때로는 이 성격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성격이 참 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하지만 또 말해야 될 때는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서슴지 않았어요. 이때 이 베드로가요 벌떡 일어나서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설교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능력 있는 전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들,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막 쏟아질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설교 한번 하니까 3천 명씩 막 돌아와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안 일어날까요? 3천 명씩 막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베드로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 지금까지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히 여종의 한 말이 무서워서 예수를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저도 믿기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믿기진 않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참 내성적이었고 특히 여성분들 앞에 가서는 얼굴이 빨개져서 뭐 한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목회할 수 있었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 이런 성품으로 이런 성향으로는 목회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죠. 늘 홀로 고기를 잡고 또 몇몇 사람들과 고기를 잡던 그런 일들이 익숙한 사람이죠.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한다든가 뭐 대중 앞에서 그들에게 뭐 유창한 언어로 막 그들을 막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주목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말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가 찾아온 거예요. 뭔가 전환점이 찾아온 거예요. 확실하게 찾아온 거예요. 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강같이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셔서 결코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지요. 또 알았어요.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만나고 아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8절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임하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숨어갔던 사람,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잘난 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여질 수 있었던,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존재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얘기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확정으로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누가 우리를 보냈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냈는지, 내가 왜 세상을 사는지 깨닫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력 때문에, 나의 경력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대 가운데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각 나라에서 파송되어 온 대사들이 있는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대사관들을 보면요, 서울에서 이렇게 좀 보면 광화문 쪽에는 뭐 미국 대사관, 뭐 일본 대사관, 뭐 대사관들이 많이 있죠. 대사관들을 보면 선진국에서 온 대사들은, 그 대사관들은 좋은 위치, 아름답고 멋진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3국,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그 대사관들은 보이지 않는 곳, 아니면 귀퉁이,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관심 있게. 선진국에서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보면 가장 좋은 요지에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사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런 생각. 어느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상이 달라져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가서 전해라, 증거해라, 성령님의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높아진 위상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확증하는 가운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안에서 얻는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지요. 왜요?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여전히 나를 확증해 주시니까요. 우린 바로 이때 타협 없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보다는 자괴감이 많았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 자신의 성공과 실패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혀 타협 없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공, 오늘도 타협 없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7절에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은 언제나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단순한 감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잘 연구해보면, 이분들을 잘 연구해보면 진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잘 연구해보면 대개의 경우는 뭐냐면, 첫째는 자신의 마음이 편해서예요. 들어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두 번째는 평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똑같이 말해주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평소 자신의 생각과 똑같이 이야기해주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기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불편한 거예요. 왠지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분명한 메시지예요. 진짜 메시지예요. 괴로운 거예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그래서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찔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며 해본 적이 있으세요?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날까요? 잘못된 것을 후회할 때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죄악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요? 아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나와 또 너무 우리 깨달은 나와의 차이가 너무도 큰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보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죠. 매트 스키노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나 후회의 표현 그 이상이다. 회개라는 단어의 뿌리에는 생각의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서 어찌할꼬 할 때 그것을 그대로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괴로움만 하지 말고 그것을 포용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너희들도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령의 변화로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면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이 일이 가능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담대한 선포, 그거는 더 이상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복음의 선포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영향력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나와는 다른 어떤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그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이지요. Transformation, meaning and value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 가치관의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째는 experience, 바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경험. 어떤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부여가 됩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것이 가치관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리고 그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지식입니다. 인텔렌트, 텔렉트. 우리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또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말씀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학력과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또한 우리에게 가치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통입니다. 전통. 좋은 전통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방해했던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전통주의자들입니다.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전통 또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베드로는 말씀의 권위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실력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전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과 권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탁월한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뛰어난 지식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전통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뿌리채 변화되어지는 것은 결국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경험을 갖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빠 때는 야 그러지 않았다. 아빠 때는 이랬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얘기합니다. 안 듣습니다. 경험으로 안 듣습니다. 또 직분자들의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내세워서 한번 강조해 보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 말 따로라고 한다면 아마 일반 교인들은 마음 상할 겁니다. 직분을 내세워서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결국 말씀의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서는 권위를 내세워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고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음으로 내 안에 매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먹도록 하십시오. 어쩌면 그 말씀이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그다지 커다란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 또 말씀을 보고 보다 보면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를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사로잡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토레이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말씀의 변화는 어떤 일회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부터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로 타버린 죄에서 불꽃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